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저희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에 저희가 100주년 기념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연단을 신앙 속에서 이겨내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저희는 많은 시간을 허망한 세상 속에서 보냅니다. 저희의 감각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통해 끊임없는 소비의 유혹과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저희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가 청지기로서 다스리지 못하고 되려 다양한 우상에 지배되어 종 노릇하는 연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순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계명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시간을 일상 속에서 구별하여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멀리 있는 우상이 아닌 가까이 있는 내 이웃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일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역이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는 모두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잠든 선교사님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 정결하게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매주 있는 수요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말씀을 경험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30 청년교구 여름 수련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봉사자들과 교역자님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제일 안전하고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희가 넓고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정한조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7, 8년 전부터 열풍이 불고 있는 방송가의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이든 무명 가수 발굴 오디션이든 케이팝 아이돌 오디션이든 노래의 종류는 다르지만 전체 프로그램 구성은 비슷합니다. 제1라운드는 개인별로 노래를 부르는데 심사위원 모두에게 합격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고 다수에게 불합격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심사위원 일부에게 합격점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일부는 심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제2라운드는 팀 대항전입니다. 2라운드에 진출한 참가자들을 대여섯 명씩 네다섯 개 팀을 만들어주고서 경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팀 대항에서 1등을 한 단 한 개 팀만 그 구성원 모두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고 2등부터 나머지 팀은 그 팀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 탈락자가 생기게 합니다. 또는 2라운드에 진출한 사람들을 각각 두 명씩 짝을 지어주고는 2대2로 경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긴 팀은 두 사람 모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지만 진 팀의 두 사람 중 최소한 한 명은 탈락하게 합니다. 제3라운드는 소위 너 나와 라는 제목으로 자신과 대결할 사람을 지목하여 1대1로 경연하게 합니다. 물론 그 대결에서 이긴 사람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고 진 사람은 탈락 후보가 됩니다. 준결승전과 결승전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노래로 대결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 소위 인생곡으로 승부를 펼칩니다. 이때는 대국민 투표가 시작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투표합니다. 대국민 투표는 참가자들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사위원에게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대국민 투표에서 표를 많이 받지 못하면 순위가 아래로 밀리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에게 최고의 점수를 받고서도 최종 우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래 오디션에서 제1라운드 처음에 개별적으로 노래를 부를 때만 참가자는 자신의 노래 실력을 절대평가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모두 상대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다고 할지라도 경쟁 상대가 더 잘 부르게 되면 자신은 탈락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팀이 아주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다른 팀이 더 나은 작품을 만들게 되면 다른 팀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대국민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만 투표합니다. 그리고 상대 평가의 결과는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승자 독식주의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우월함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금은 1등에게만 몰아서 줍니다. 상금을 결승전에 오른 참가자들에게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오디션에서 1등을 한 사람과 2등을 한 사람의 실력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디션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지 1등과 2등의 능력은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1등의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돋보일 뿐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철저한 상대평가입니다. 입학 정원에 포함되는 점수에 해당하는 수험생과 포함되지 않는 점수에 해당하는 수험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어집니다. 합격한 수험생은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지만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입사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입사 시험만이 아니라 모든 자격 시험이 상대 평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끊임없이 상대 평가의 가치관 속으로 함몰당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진 것처럼 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앉은 의자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크고 더 높은 의자에 앉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더 나아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비싸 보이는 음식을 먹는 사진을 자기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고 다른 사람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에서 즐기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평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가치관 속에 있으면 참된 만족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큰 것을 누리는 사람이 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하게 성숙해가고 참된 만족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평가의 가치관이 아니라 절대평가의 가치관 속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상대평가의 가치관이 아니라 절대평가의 가치관 속에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이 자기 상전에게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는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성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실한 마음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은 자기 상전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가고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자신이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고 무척 떨었다고 합니다. 즉 고린도 지방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자신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잘 알아듣게 되었다고 생각할까 봐 떨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 상전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 상전이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이거나 그리스도와 동급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삶과 믿음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권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상전에게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은 주님께도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눈 가림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영어 성경은 눈 가림을 eye service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사전에서 주인 눈앞에서만 일함, 표리 부동한 근무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어떤 주인에게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종이 여러 명 있지 않고 한 명만 둔 것으로 보아서 그리 큰 농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종은 밭을 경작하는 일과 가축을 키우는 일은 물론 집 안의 일과 주인의 식사를 돌보는 일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종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큰 빚을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종이 된 사람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또 일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주인이 그 값을 치르고 산 이상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듣거나 보상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짐승을 돌보고 들어왔다고 해서 주인이 대신 저녁을 준비해 놓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 종은 자신이 저녁을 준비했다고 해도 주인과 겸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종도 종에 관한 사회적인 규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월급과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사준 것에 이미 평생 월급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당시 종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종된 사람이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인식하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일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일이든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에 드러나는 일, 일을 하고 나면 누가 했는지 금방 표가 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과 칭찬에 익숙해지게 되면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나만의 비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이방인 지역인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히브리어를 쓰고 배우는 가정과 회당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와 함께 히브리어도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또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삼았던 바리새파에 속하여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권수는 그가 기록한 편지이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대부분은 그가 세웠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으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 역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자신의 신분을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종이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서도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눈가림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로 1이 있고 아래 각주를 보면 헬라어로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른 종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대부분 한 사람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을 다하는 것과 목숨을 다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목숨을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행하는 것 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아야 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분과 역할이 종이었다면 거기에 맞게 각각 셈하셔서 상급을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역할이 자유인이었다면 거기에 맞게 각각 셈하셔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으시고 절대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여리고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한 귀인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열 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한 문화는 백 데나리온 또는 백 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는 노동자 한 사람의 1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귀인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 고상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뜻합니다. 그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그에게는 왕권을 얻기 위함이지만 그의 종들에게는 그때가 주인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이 비유가 왕위를 허락받기 위해서 로마에 다녀온 왕의 이야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은 당신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문화는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직업이나 직장이기도 하고 매진하고 있는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일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맡은 역할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위를 받아온 귀인 주인이 한 문화에 은화를 나누어 준 종들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 주인은 문화를 받은 종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벌었는지 누가 가장 적게 벌었는지 더 나아가 혹 원금을 까먹은 종은 없는지를 비교하고 상대평가하기 위해서 종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절대평가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첫 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것의 10배를 두 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것의 다섯 배를 남겨서 왔고 세 번째 종은 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불렀던 종은 모두 10명이었지만 3명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7명도 이 세 종과 비슷한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이 10배를 남겨온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종은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 능력이 뛰어난 종이나 세상의 경제를 읽을 줄 아는 종, 지혜로운 종 등으로 부르지 않고 착한 종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과 성품이 착한 것은 별로 상관이 없음에도 주인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반면에 한 문화를 받았던 종이 받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 23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은 이 사람에게 무능한 종이나 게으른 종, 어리석은 종 등으로 부르지 않고 악한 종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과 성품이 악한 것은 그다지 관련이 없음에도 주인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칭찬하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기대한 것 이상의 이익을 남겼을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말한 그대로를 완수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유능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 악하다라고 한 것은 그가 주인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입니다. 악하다가 헬라어로 포네로스인데 이는 수고하다, 바쁘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인이신 주님을 위한 수고가 아닌 자기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나 우리가 각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나 또 상대평가적인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과 가진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거나 절대평가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화 비유와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주인은 그 두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말로 칭찬했습니다. 만약 그들을 상대평가했다면 두 달란트를 남겨온 사람보다 다섯 달란트를 남겨온 사람에게 2.5배 더 많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절대평가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와 또 우리가 가진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가진 것이 적어 보일 때 모든 것을 상대평가하는 세속적 가치관에서는 하찮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절대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소중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후에 주님께로부터 절대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각자의 신을 벗으십시다. 세상의 상대평가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없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신, 더 성공한 듯이 보이게 해주는 신을 신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평가하시는 주님을 목적 삼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을 벗을수록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의 중요성은 주님의 절대평가심을 믿고 그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런 우리는 주님의 역사심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절대평가심을 믿고 우리의 신을 벗을수록 우리는 더욱 교인다운 교인이 되어가고 그런 교인이 모인 우리 교회는 더욱 교회다움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상대평가의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몰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크고 더 높은 의자에 앉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만큼이라도 누리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평가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진정한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이든 우리를 각각 절대평가하시는 주님을 목적 삼음으로 눈 가림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나 되든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에 신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각각 평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